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25일 월요일 창세기의 족보. 노아의 나이에 관한 연대기적 정보를 살펴보면 노아가 홍수 전 시대와 홍수 후 시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앞선 이야기의 마지막 두 절을 살펴보면 노아의 연대가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과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일 때 죽었으므로 노아는 분명히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노아는 그 이야기를 홍수 전과 후에 살았던 그의 후손들에게 전했을 것이다.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라. 이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수명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분명히 존재했던 실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그것은 고대에서부터 저자가 살던 시대까지의 연속성을 보여주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을 확고히 한다. 셋째,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저주의 비극적인 효과, 그리고 그 저주가 뒤이어 등장하는 세대들에게 끼친 치명적인 결과를 기억하게 한다. 함 족속과 셈 족속과 야벳 족속의 구분이 명확한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음을 주의해보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된 70민족은 야곱의 가족 70명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을 예시한다. 70민족과 70장로의 관련성은 민족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역을 암시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명기 32장 8절.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와 같은 정보는 아담과 부조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들이며 아담 이후로 이어진 진짜 사람들이었다. 이는 또한 부조들이 고대의 사건들에 관한 개인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던 증인들과 직접 교류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교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의 역사성과 현재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을 깨닫게 해준다. 묵상.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족보가 그 속에 등장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 사람들이 실존했던 사람들임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분명한 인류의 기원.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무런 모호함도 없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주는 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사족수의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른다. 부조화 선지자 45. 오늘날 성경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평가보다 성경에 기록하신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포기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1844년 재림운동이 한창이던 그 당시에 IT 휴구라는 사람은 10월 20일 아침 그의 가게 문에 다음과 같은 네모를 붙여놓았습니다. 10월 22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점문을 영원히 닫습니다. 또 함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조셉 베이츠와 그의 아내는 10월 20일 아침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조셉 베이츠와 그의 아내는 사과가 많이 나는 미시간주 배틀그릭 사과단지에 살았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사과를 너무도 좋아해서 매일 아침 한 개의 사과를 꼭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아침 조셉 베이츠의 아내가 큰 광주리에 사과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베이츠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과를 이 땅에서 마지막 먹는 날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드십시오. 그날 아침 조셉 베이츠와 그 아내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과라 생각하고 사과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12시가 되도록 예수님은 끝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셉 베이츠는 단 한 개의 사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이 땅에서의 사과를 이미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과를 다시 먹기 시작하는 날은 하늘에서 사과를 먹기 시작할 것이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을 사모하다가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삶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은 포기하면서 가는 곳입니다. 교회 증언을 기록한 화이트보이는 그의 인상적인 꿈을 이권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868년 8월 화이트보이는 미국의 배틀크릭에서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모인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차에 무거운 짐을 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여행은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길은 오르막길이요, 한편은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반대편은 낭떠러지며 길은 마치 석회로 발라놓은 것처럼 미끄럽고 갈수록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발하자마자 그들은 수레를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얼마의 사람들이 수레를 포기했습니다. 수레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레에서 내린 짐을 말 등에 싣고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길은 더 좁아지고 마침내는 말 등에 실은 그 짐들도 말에서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짐 가운데서 얼마를 내려 낭떠러지 아래로 던졌습니다. 조금 더 갔더니 이번에는 말들도 가기 어려울 정도로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도 포기하고 말에서 내려 한 줄로 서서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계속 좁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신발과 양말까지 벗고 맨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낙오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행에서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길이 너무 좁고 험해서 발도 제대로 디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가느다란 작은 줄이 그들 앞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줄에 의지하여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계속하여 쾌락과 환락과 저속한 농담들, 저질스러운 노래들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의 노래, 춤추는 소리, 신을 모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행객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은 계속하여 그 작은 줄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행객들이 끝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큰 구렁을 건너 아름다운 초장이 건너편에 펼쳐진 하나님의 동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산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승리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줄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이 꿈을 꾸고 너무도 행복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포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가는 곳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모세라고 히브리서의 기자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둘째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다면 모세와 바울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포기했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이 포기함으로 하늘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모세는 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시기에 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번영을 누리게 해준 요셉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 애굽의 바로에 오른 왕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기억을 하고 있던 왕들도 일부러 그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리려 노력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때에 레위 지파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하여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 아이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두 부부는 그렇게 잘생기고 준수한 아들을 도저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키우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취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 다음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곁을 모세의 나이 어린 누나가 숨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벌건 대낮에 목욕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그곳에 나왔을지를. 젊은 처녀가 밝은 대낮에 이유 없이 목욕하러 그곳에 나왔겠는가?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어린아이를 보고 처녀가 이유 없이 동정심과 호기심을 가졌겠는가? 또 처음 보는 어린 계집 아이가 나타나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하고 말하자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거라 하고 이유 없이 대답했겠는가? 거기다가 히브리인 유모를 보자마자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들먹이라 내가 그 싹쓸 줄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겠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잘 풀리고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43쪽.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케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하였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의 딸을,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서 12년을 교육받은 다음 마침내 바로의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애굽의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계속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그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모든 세상의 위인들 위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당대 애굽의 어떤 사람보다도 크나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뛰어난 역사가요, 시인이며 철학자요, 군대 장관의 입법자였습니다. 감히 애굽에서 모세와 견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모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와 존귀와 명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는 왕의 자리를 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대단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마엘 족속은 13년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에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다면 베냐민입니다. 다른 11명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 나는 지파 가운데서도 정통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혹독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했습니다. 600여 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행동파 당원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체크하면 그는 단연 1등이었습니다. 학문으로 말하자면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박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하는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 앞에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온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명예와 자랑거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모세와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결심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246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질 최후의 보상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세에게 세속적 이익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바로의 장엄한 궁전과 왕의 보좌가 모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궁정 안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공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또 사도행적 511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읽었던 한 책이 기억이 납니다. 책 이름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제목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중국의 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은 옥중숙이입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1936년 중국의 상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던 1947년 상해 중앙 재림교회 전도회 때 형과 함께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권총으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5살 때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1951년부터 본격적인 종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부에 충성하도록 충성맹세를 시켰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15살이 되었습니다. 1953년이 되면서부터 더욱 핍박이 심해지고 거의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록하기를 당시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려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이렇게 어려운 신앙을 하고 있을 때에 미국에 유학 갔던 형과 누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중국인 교회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았습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편하게 신앙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원하면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힘들게 신앙하는 성도들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핍박을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23살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고 상해 재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64년 9월 28일 체포되어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식사는 묽은 죽 한 그릇. 여름에는 37도에서 38도에 이르는 더위, 겨울에는 영하 30도의 추위를 그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그가 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5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5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어머니와 누나와 동생, 아내를 2분 동안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2분의 면회 시간 동안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없었지만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내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쪽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115번 노트를 좀 보내주십시오. 당시 중국 사람들이 부르던 찬미 115장 제목이 성경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음 면회가 왔을 때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누를 사용할 때는 조각으로 잘라서 쓰거라. 그리고 비누를 집어 넣어주고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비누를 잘랐을 때 그 안에는 놀랍게도 비닐에 쌓인 작은 신약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작은 신약 성경을 모두가 잠든 사이 창문으로 스며 들어오는 불빛을 이용하여 6개월 동안 6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그는 3개월 동안 짧은 석방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불러놓고 찬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찬미를 불렀는데요. 찬미의 제목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찬미를 부른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우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대.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다시 7년의 감옥 생활을 더하고 1979년 15년 만에 석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모세,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사도 바울, 미국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목사님, 그들이 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부귀 명예를 포기했습니까? 쉬운 길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영원한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포기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우리들이 과감하게 포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만족과 이기적인 방종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의사들은 건강개혁의 생생한 원칙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진정으로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서약은 그대나 그대의 부인을 건강개혁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음식물에 대한 단순한 제한만으로는 그대의 변질된 식욕을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마음의 지시하에 외부로 나타날 것입니다.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역사하게 하려는 계획은 항상 실패해 왔으며 언제나 실패할 것입니다.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바로 그곳, 즉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의 의의 원칙들이 나올 것이며 내부는 물론 외부도 개혁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의 증언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빛에 따라 최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가깝게 표준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과는 반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또는 많은 무리든지에 관계없이 친구나 친척들의 소원에 따르고자 그들의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입맛을 길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감화를 끼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된 건강개혁자가 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정신과 영혼과 몸의 모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을 조금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연구하면 식사에서 단순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 영적 향상을 위해 최선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끈기 있게 연구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천연계의 법칙을 어길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육식과 차와 커피의 사용과 기름지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준비하는 일들의 해악에 관하여 교육받았던 사람들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 식물로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정화되고 좋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는 극기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백성들이 그분 앞에 완전한 백성으로 서기 전에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별을 제시함으로 영혼들은 변화되고 성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동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틀림없는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며 큰 외침과 함께 전파해야 할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이 세상 끝날까지 중요성을 더해가며 전파될 것이라는 진실하고도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증언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기별로서 받아들이고 반면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종을 정죄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교회의 번영과 반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건강개혁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의 생활에서 그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있으며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릇된 인상을 남깁니다. 엄숙한 책임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에 일치해야 하며 그들의 생애는 세련되고 성화되어야 하며 기별이 맞춰가는 이 시대에 급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을 위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식욕에 탐닉할 시간과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음의 말씀들이 진지하게 와 닿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중에는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대는 위험을 무릅쓸 여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의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앙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분을 바로 섬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성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 1절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를 설명하시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등불은 등경 위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